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내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넘어오는 하나님의 총회와 교회 역사에 여러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면서 언제나 위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기라 함은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인간적 입장과 시각에서 비롯된 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 위기라는 것은 언제나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세상 편에 속해 있느냐에 관한 영적인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문제가 하나님의 총회에 가장 큰 위기로 등장을 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실로 인하여 온갖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문제와 동시에 평화 시기에 그 평화로움 속에서의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문제들로 위기가 등장을 합니다. 신앙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박해 시와 평화 시 그 두 시기 중에 어느 시기가 더 믿음을 지키는데 어려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걸 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순교가 어려운가? 세상 앞에 성도로 살아가는 문제가 더 어려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교가 어려워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지금 이런 상황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 어렵지요. 물론 처한 상황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신앙을 힘겹게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고 버거운 싸움이 둘 다 해당되어지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순교는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포기해야 하는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순교는 아닐지라도 이 세상 사례에서 살아가는 내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관습과 원리와 자랑과 욕심에 전혀 타협하지 아니하고 실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의 이 고린도 교회가 순교해야 할 상황은 아니지만 평화기에 아주 풍요로움 속에 등장하는 위기를 맞는 교회로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속하여 있는 고린도라는 지역을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는 아가야라는 로마 행정구역의 수도입니다. 바울 시대에 아테네보다 더 큰 로마 제국의 네 번째로 큰 도시로 인구 60만 명, 그리스의 상업 중심지가 고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를 최초에 설립을 하고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1년 6개월 동안 장기적으로 머무는데 또 거기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이 도시가 갖는 어떤 상업과 육상과 해상의 교통의 요지라는 그런 중요성 때문에 고린도에 오래 머물러 목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고대 세계의 가장 거대한 무역항 중에 하나였던 행정 중심지였던 고린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너무나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결코 무시할 수가 없죠. 무역항의 자유로운 분위기는 자연히 성적 도착, 절도, 술 취함, 무질서, 구조적인 폭력, 이것들이 끊임없이 난무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여기에 여러 계층의 종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사랑과 풍요의 여신, 바로 아프로디테 신전이 그 고린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신전 안에서 수많은 여사제들이 매춘업이 또 성행을 하고 이런 분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의 형편은 어떠할까? 고린도 교회도 역시 바람잘 날이 없는 거예요. 다양한 문제들이 쌓여 있고 그 문제들은 고린도 교회가 지닌 지정학적 특성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1장 10절 이하부터 여러분들이 쭉 보시게 되면은 바울의 권면이 등장하는데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분파와 분쟁과 근친상간과 또 우상숭배들이 아주 그냥 끊임없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이 권면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도 얼마나 고린도 지역의 영향을 받았는가를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종종 이방 국가에서 이방 도시들이 고린도를 비유하기를 고린도 사람들처럼 살아간다. 또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고 산다. 이런 비유들을 자주 하게 되는데 이 말의 의미는 헬라어로 표현하자면은 음행을 행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이 고린도는 타락한 지역의 대명사격으로 취급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지역에 세속 도시의 한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2절을 보실까요?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자, 여기서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의미는요, 공간적 어떤 그런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듣지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들어요. 어디에서 불러내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죄 가운데서 의로 불러내셨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건져내셨다. 이것이 교회가 갖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 할 때는 to Deo Ecclesia라는 말을 쓸 때는 바로 이 바울의 어법으로 표현하자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새롭게 형성된 하나님의 종말론적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함은 우상 숭배와 환락의 대명사인 이 고린도와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은 성결한 백성들 간의 이 모임 간에 팽팽한 영적 긴장감이 고조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되죠.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은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현재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냐? 바로 교회 안에는 분파가 있다고 그랬어요. 분쟁이 있어요. 참 성적 문제들이 등장하고 우상 숭배가 끊이질 아니에요. 이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는 바는 로마서 1장 28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집필하게 됐는데 이 창 너머로 고린도 형편의 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1장 28절 이하 239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지하게한 자라. 자, 이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의 형편이 이러할 때 고린도 교회도 이와 방불한 영향을 받고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다양하게 그 문제들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죄악상을 볼 때 고린도 교회도 이제는 영적으로 이것은 바로 총체적인 위기가 아닐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절에 본 바와 같이 고린도서 1장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또 각 지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는 성도라는 이름을 붙여준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고린도 교회 안에. 자, 사실 이 성도라는 말은요, 이들의 지금 신앙의 휴소로 봐서는 이 이름이 걸맞질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비아냥거릴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질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러고도 신자냐? 내가 그러고도 그 꼴의 집사냐? 권사요, 장로요, 목사냐? 어떻게 신앙의 모습을 갖고도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도 분파와 분쟁과 어떤 성적인 문제와 이런 우상숭배가 난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인지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 증언은 바울 자신의 경험과 의지와 뜻을 동원해서 기분 난 대로 그렇게 서술하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1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세상 기준에 합한 조건과 자격으로 결과된 것이 결코 아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신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렇죠? 자신이 사도직을 지금 하나님한테 받은 것은 자신에 의한 것이거나 나로부터 출발되어지고 결과된 것이 아닌 자신의 조건과 자격으로 말미암은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는 이 사도직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나에게 영광스러운 사도직을 맡겼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성도를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네.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가 이제 고기를 잡는 그 순간에 친히 찾아오셔서 직접 만나시고, 베드로 자신이 나는 지금부터 주님을 위하여 사람 낚는 업으로 내가 나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없어요. 먼저 오셔서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거죠. 또한 실패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먼저 찾아가셔서 상실된 사도직을 회복을 시키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몇 안 되는 뛰어난 그리스도인에게만 적용되어지는 호칭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의해 거룩하여지고 부르심을 받은 보편적인 경험을 소유하였기에 공유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이 호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너무나 부끄러울 정도로 죄 아래 놓여 있어요. 옛 관습과 자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아직 여전히 품어 살아가기를 즐겨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팽배했다는 사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죄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제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교회가 세상 앞에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사라지고 버려지고 채워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권면해 나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큰 위로의 말씀도 계속 이어집니다. 비록 죄로 찌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당신들은 성도입니다. 당신들은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증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삶에서 행하시려는 그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은혜의 역사는 아무리 죄에 쩌들어 있고 죄로 인하여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바라보시고 그 성도들을 향한 계획과 뜻을 멈추시거나 포기하시지 아니한다. 지금도 여전히 진행하고 계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을 바울이 갖고 있는 겁니다.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어떤 경우라도 와해되거나 망하질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을 그렇게 갖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보다 주의 크신 은혜로 건강하게 자라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의 내일의 모습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 이것이 바울의 관점인 겁니다. 이 사실은 이미 바울도 자신의 과거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는 거죠. 교회와 예수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실로 그각 무도한 잔해함의 이력의 소유자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가 그리스도 앞에 항복하고 철저히 항복하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전 목숨을 바쳐서 사도로 그 일을 잘 준행을 합니다. 그가 로마서 7장 24절에 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리에 있다고 자신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 습성과 옛 자아가 나를 움켜잡아서 나를 방해하고 나를 끌어내린다고 너무너무나 고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도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320면 자신의 삶, 바울의 삶과 사역에 뭐라고 고백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자신의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앞에 있는 목표 지점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간다고 그래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요. 자신의 과거의 공적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한 공적들이 오늘의 게으름과 실패를 만회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또한 자신의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와 실수와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로의 초대와 인도하심에 그 발목을 잡을 수가 없다. 이 고백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된.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수준으로 날마다 빚어가신다는 그 사실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날마다 충성합니다. 이 고백이 등장하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 호칭,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부르심을 입은,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고백은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부패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타락에 편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용론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목사님은 교회의 무용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교회주의자입니다. 교회라는 정체성,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의로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었다라는 그 사실은 이 목사님이 인정을 합니다. 단, 외형적인 조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은 예수님께 속한 것으로 족하다. 그래서 그는 목사와 장로님들을 세우는 일에 반대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근거한 반대가 아닙니다. 왜 이런 주장이 등장하는가 하니 현실 교회의 부패를 공격하기 위해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조직을 세웠더니 부정이 등장하고 부패하더라. 그래서 무교회주의를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 무용론을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상인들을 채찍으로 다 내쫓으십니다. 주님께서 문을 걸어 잠그시고 교회를 폐쇄시키질 않으셨습니다. 정결케 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한 목적을 설정하셨습니다. 제시하셨죠. 교회 무용론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들의 어떤 신앙의 현주소를 볼 때, 그런 문제들을 볼 때 당연히 교회 폐쇄를 해야 함이 마땅할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자라는 이름에 전혀 걸맞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성도라 칭함은 하나님께서 오늘과 앞으로 저들을 어떻게 은혜로 간섭하시고 빚으시고 다스리시고 변화시켜 나가시는가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종 교회 내에서 우리 성도들 간에 좀 가까워지고 친해지면요, 이제 개인적으로 자신의 과거에 참 실수했던 모습들을 서로 공개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서로 그렇게 공개를 했는데 관계가 좀 어려워지고 좀 마음이 떠나게 되면 말이죠, 그 상대편의 잘못된 과거를요, 제3자에게 또 공개를 해요. 우리가 참 그런 모습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 보세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과거에 자신 있게 자신의 과거를 공개하고 또 자랑할 만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우리도 부끄러운 존재들이, 냄새가 나고 흙투성이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그렇죠? 오늘 내가 혹은 그가 어떻게 변하여 가는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 어떤 자리에 와 있는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떻게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건강한 신자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봐야 되고 상대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종종 교회에 상담 전화가 와요.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상담 전화가 오는 것은 극히 드물고요. 다른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이 종종 옵니다. 근데 여러 그 상담 중에 참 공개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담 전화가 옵니다. 한 번은 아내 되시는 분이 참 눈물로 호소를 해요. 우리 남편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당신의 교회에서 헌금위원인데 헌금을 취하였다는 사실이에요. 남편이 너무너무나 괴로워하고 밤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고 있다.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상담이 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 다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시험거리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그 일을 절대로 목사님 앞에 그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목사님도 인간인지라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편견을 가져요. 그렇죠? 그 문제는 어느 목사님이나 장로님한테 갖고 가지 마시고 남편 되시는 분이 하나님 앞에 직접 갖고 나가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악상을 누구에게 공개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서 1대1로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잘못을 공개하고 회개를 요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하시거나 그를 잘라내시질 않아요. 그 괴로운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시각으로 우리 성도들을 지금 이 순간도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사실.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는 쉽게 넘어지거나 오해되거나 망하지 않는다.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을 하여도 내가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문 닫질 않습니다. 우리를 거룩하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성도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초청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연약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미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런 우리를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거룩한 자리에 들어가도록 다양한 과정들을 허락을 하시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 스스로 또 상대방을 그렇게 보기를 바랍니다. 분명 그 이름에 걸맞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날마다 빚어 나가실 겁니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그 이후 점점점점 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쁘신 자리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자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렇다면 상대방도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그렇게 형편없고 그렇게 극악무도한 교회 앞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거룩하여 불려진 성도라. 또 게다가 축복까지 해요.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이 마음을 늘 간직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더 아름답고 강건하고 멋진 신자로 날마다 새롭게 빚어가실 것이다. 그 소망 속에서 감사함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할 말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나라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성도라 칭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오늘의 우리의 그 완악하고 게으른 모습, 과거의 우리의 못난 모습을 바라보시지 아니하고 앞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빚어질 우리가 될 것인지를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호칭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할지라도 우리의 내일과 우리의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 앞에 강건한 신자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모든 세상적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양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